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이제 배경에 대한 좀 앞부분 내용과 또 흐름을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은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위협이 되는 사울을 피하고 피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27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뭐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면 적국인 블레셋까지 갑니다. 아, 적국 블레셋에 가야지만이 비로소 사울의 손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블레셋으로 가는가, 어떻게 적국으로 망명을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27장 6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은 한 6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일행에게 다윗을 좋게 모아서 시글락이라는 거주지를 줍니다. 2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시글락이라는 블레셋에 속한 거주지에서 다윗 일행이 얼마의 시간을 보내냐면 7절에 보면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죠. 1년 4개월, 무려 16개월을 이곳에서 머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어울리지 않죠. 블레셋에 머물고 있는 중에 29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침 블레셋이 2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벡에 모읍니다. 아벡이라는 지명을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 있죠?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는 블레셋 진영에 합류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애매한 상황이 지금 좀 조성될 분위기가 지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칫 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블레셋은 지난번 일부 설교 때도 좀 오래 전이지만 설명했지만 블레셋은 다섯 개 도시 국가의 느슨한 연맹체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아기스는 누구냐면 다섯 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가드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을 좋게 보았지만 나머지 네 개 도시 국가의 왕은 다윗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은 5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인 가드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 가드의 왕을, 가드의 군대 장관을 죽였던 골리앗을, 그 가드의 군대 장관을 죽였던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합류한다는 것을 나머지 4개 도시 국가 왕이 반대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다행히 다윗이 동족과 전투할 뻔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29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2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다윗은 동족과 전투할 뻔한 그 난감한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거주지 어디죠?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거주지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휴, 동족과 전투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다행이다. 이렇게 혼잣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 하나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띄워주실 텐데,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제가 아까 아벡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했는데, 제가 다윗과 그의 일행이 아벡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전투할 뻔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30장 1절,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자, 아벡에서 지금 다윗 일행이 시글락까지 사흘 만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도를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이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오늘날처럼 땅이 잘 이렇게 닦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도 있고 지형도 험해서 보통은 빨리 와야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한 3, 4일 정도, 보통은 한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장 1절에 따르면 며칠 만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죠? 사흘 만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둘러 왔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제 다른 구절에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30장 9절에 보면 그 일행의 숫자를 6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00명. 남자만 600명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600명이 지금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이주를 하고 있는데, 자, 보통은 그렇게 거주지를 떠났을 때는 남자와 어떤 소수 병력을 남겨두고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 2절에 보면, 자, 2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여자와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나 자기들이 없을 때 시글락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1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였고, 그리고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남자 빼고, 남자들은 물론 없었으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갑니다. 마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추정컨대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아, 마을은 불사르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갔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고대 근동 전쟁에서는 이렇게 적국을 이렇게 침노하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일행이 마주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 거주지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잃어버린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게 가보겠습니다. 자, 다윗과 그의 일행이 거주하고 있는 이 시글락을 친 종족이 누구죠? 아말렉 종족입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 종족은 대체 누구이길래 다윗 일행을 친 걸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말렉 종족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페이지 있고 네, 이렇게 본문을 따로 이렇게 띄우진 않았습니다. 17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일단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도달했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중에 어떤 불평불만을 하냐면 7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자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냐면 아말렉과 싸웁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싸웠는가, 왜 싸웠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넘어가서 자, 신명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자,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과 전투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 자, 구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한 거냐면 전면전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약한 자들을 속된 말로 야비하게 친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18절은 또 이런 설명을 덧붙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 종족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종족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부터 너희는 그들과 계속 싸워야 되고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말렉 종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무엘상 27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8절 사무엘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죠. 27장 8절에 보면 제가 중간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칩니다. 왜요?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이후에 자,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해보면 자, 오늘 본문에서 시글락을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잠깐 떠났죠. 그러니까 시글락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잠깐 없는 틈을 아말렉이 노려서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0장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거주지가 불타고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절망하는가? 자, 오늘 본문 3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그의 일행의 반응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울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자들도 너무 슬프면 울 기력이 없도록 혼자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으면 지금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자, 여자와 아이들은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아말렉 진영에 가서 찾아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6절입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해는 되죠. 당연히 가족을 잃었으니까 슬플 텐데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대적은 사울과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동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려울 때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위협이 오자 지금 위기가 오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윗 입장에서는 다급한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위기 때 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초중등 학생 한 20, 30명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당리 선교를 이렇게 여러 번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 당기 선교 아이들을 데리고 했던 당기 선교지가 인도네시아였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었어요. 도로도 좋지 않아서 동고차를 타고 이동하면 한 2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몸도 지치고 아이들도 울고 이렇게 인솔 간사들도 막 지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팀원 중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그 위기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인데 위기가 되자 그 모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위기 상황이 오자 다윗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동족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위협을 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윗도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기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책임을 묻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배신감, 당황스러움도 있겠지만 배신감도 크게 들겠죠. 자, 한번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 다급한 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사울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기자의 의도인데, 다급한 중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는데, 한번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28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급한 중에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28장 3절에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다급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주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는데 4절에 보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온했던 시기를 깨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너무 이 사울이 당황해서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다급하죠. 자, 그래서 15절을 가보겠습니다. 28장 15절. 자, 중간에 보면 다급이란 단어가 혹시 보이시나요? 자, 제가 중간 부분에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라. 사울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사울은 다급할 때 어떻게 했죠? 28장에 보면, 자, 7절에 보면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자, 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다급한 중에 누구를 찾냐면 물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돌이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 대조되는 다윗이죠. 다윗은 6절에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6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멋진 표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힘을 얻은 이후에 7절부터 다윗은 곧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급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7절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서 7절 보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 겉옷에 있는 건데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자 8절에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가면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떠하냐면 우리가 아까 지도를 봤죠. 아벡에서 시글라까지 직선거리로 90km 그리고 3일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3일을 지났어요. 아말렉 종족은 3일 기간을 벌면서 멀리 도망갔고 3일 동안 행군을 하면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하루만 행군해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다윗 일행은 무려 3일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공동체도 분열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말렉 종족은 광야에 익숙한 종족입니다. 이 넓은 광야에서 광야에 능한 그 아말렉 종족을 찾기란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다윗은 무리를 잘 설득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자 무리 600명을 잘 설득해서 가는데 자 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몇 명만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200명이 지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강하게 무조건 가야지라고 하지 않고 지친 200명을 두고 그나마 갈 수 있는 400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잖아요.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일종의 이제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과연 뒤쫓을 수 있을까? 자, 다윗도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은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었고 다윗은 단순하게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며 순종하는 곳에 올인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올인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암이 발병한다든지 아니면 집이 파산한다든지 실직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다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내 상황이 되면 매우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마주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다급한 중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았죠. 자,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자, 이제 11절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자, 우연히, 물론 이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을 가장한 우연입니다. 자, 우연히 이 부하들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광야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더니 병이 들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사실 다윗 일행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자, 11절에서는 그 나그네가 애굽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도와줄 당시에는 애굽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허기를 채워주고 나서 봤더니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다 허기를 채워주고 나서야 정체를 묻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에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재산으로 본 아말렉 사람들에게 병든 종은 처분 대상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부솔 시내에서 지친 2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윗과 대비가 되죠. 자,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습니까? 세상 표현으로 우연이죠. 물론 이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다윗은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중에 내 코가 석자인데 대접했더니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무엇이요? 이것은 8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렇게 올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올 때가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 일행이 마주한 것이죠.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 넓은 광야에서 그 종의 도움으로 드디어 아말렉의 본거지를 찾습니다. 이게 16절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것을 다 찾아옵니다. 아이와 아내까지 다 데려오고 그리고 19절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19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 다윗의 망명 생활 끝자락입니다. 머지않아 이 다윗은 망명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세워져가는 빚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봤던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애굽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여호와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급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통 다급한 속에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그 속에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후반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구약의 좀 한 내용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20장 1절에 보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자,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급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자,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뭐라고 말하죠? 결혼하지 못한 남자는 전쟁에 차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마음이 허약한 자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저도 나름 육군 사병 현역 출신인데 현역 출신으로서는 전쟁을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지침입니다. 더 데려가도 모자랄 판에 배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전쟁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의 명령은 유보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전쟁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뭐로 드러난다고 하고 있냐면 배려로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그 신뢰에서 출발한 백성들 사이에 배려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려는 단순히 어떤 윤리도덕적인 배려가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파생된 배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박해지면 성격이 나옵니다. 험해집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선교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몸과 마음이 지치면 이게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박한 중에 너희가 자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 너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 너희는 급박한 중에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가족을 잃고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돌을 던지려는 다급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가슴이 벌컹벌컹 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죠? 무명의 한 사람을 향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의 표본으로서의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잘하면 어떤 보상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의 표본으로 그는 그렇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행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보상을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마주하는 다급한 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가혹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급할 때 내가 다급한데 말씀은 그 다급한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죠. 하나님 선 안 이뤄도 되니까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9절과 30절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의롭다 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급한 상황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참된 선입니다. 다급한 다윗의 상황은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의 왕 그리고 다급한 중에도 이웃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낸 이후에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합력하여 이룬 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다급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다급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8월 달에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투병 중이신데 조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정말 평상시 겪지 못했던 다급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목사지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혼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불경스럽지만 하나님 혹시 저 버리신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다시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날 빚고 계시는구나. 버리지 않고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적하심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급한 중에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다급한 중에도 이웃을, 내 코가 석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지만 주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빚어가심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